마태복음 6장 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위치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왔고 그 천국 축복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물론 전체 마태복음의 말씀이지만 또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기도에 관해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백성들의 그 복된 현실을 가장 뚜렷하게 알려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기도와도 이제 앞으로 연결을 해서 보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아들의 기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기도하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은 나눌 수 없었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때가 왔음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좀 더 큰 단락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큰 단락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이해할 때 그 구절이 들어가고 있는 단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단락을 이해하고 전체 단락인 성경 속에서 한 메시지로 그 구절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겠지만 더 큰 단락인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6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시냐 하면은요. 이제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히 당시에 그 율법을 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방편이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구약의 예배와 연결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참 예배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예배의 삶으로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바로 헌금과 기도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제는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치듯 형제자매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구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은 기도도 기도고 금식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다 함께 기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과 기도가 우리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예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과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완전히 내어주시는 헌금의 삶을 죽기까지 사셨죠. 그리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나누는 완전한 교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헌금이 증거하듯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한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기도가 증거하듯 하나님과 완전한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우리의 열망으로 품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겠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완전한 헌금과 기도의 삶을 천국에서는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지만 이제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요. 그 천국에서 살아갈 일상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 기도에도 함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일상이 회복되는 의미가 뭘까요? 그저 이 팬데믹이 있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 천국의 삶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을 서두로 해서요, 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의 삶에 대해 알려주시고 헌금, 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고요. 6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제사를 드리며 드렸던 공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공예배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의 삶에서 그 예배의 참 열매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맺어지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는가에 대한 증거를 삼으셨어요. 그들의 일상에서도 이 예배의 삶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공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가를 어디서 증거하게 하셨냐면 우리 일상에서 헌금과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내어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는가, 이 삶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의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죠. 일상이 예배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이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과 기도의 삶으로 증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삶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이 헌금과 기도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셨고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헌금과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성령님을 부으셔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예수님 닮은 예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알려주실 때에 그것이 금식이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뭐 구제든지 가장 큰 원리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예배의 원리가 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천국 백성들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변질된 타락한 잘못된 원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는지 변질되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이제 천국 백성들의 참 예배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6장에서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예배의 삶에서도 가장 첫 구절에서는 같은 원리를 먼저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공통된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즉 헌금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의 증거이지만 예배의 증거인데 이를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방편을 삼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원리, 다 자기 자랑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짓 예배,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원리는요, 이 세상 종교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에게 보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삼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원리로 무슨 상과 복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도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세상 종교에도요, 구제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있고요, 금식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만 아니라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수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예배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세상 종교와 그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원리와 의미와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들의 원리가 타락한 세상 종교의 원리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절에서 그들의 예배를 꾸짖으시고 이제 천국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은 세상의 종교 생활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1절에서 가장 큰 원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들의 원리와 세상 죄인들의 원리가 같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다? 세상 종교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든지 모든 원리에 그 요약하면 다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원리는 요약하면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요. 어떤 세상 종교든지 궁극적인 원리는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삶. 이는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천국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천국 백성들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게 다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와 화목된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교제 나누는 삶.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에 회복된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일상을 자랑하나요? 우리를 사랑하는 일상을 자랑하냐고.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가겠지만 이 구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야 너희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마.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 닮은 헌금의 삶,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제 하루 왼손 오른손 한 일 다 기억해요? 자랑해요? 야 왼손아 오른손아 니네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를 자랑합니까?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와 나누는 교제를 자녀들이 자랑해요. 나는 어제 한 시간 교제를 나눴고 그제는 두 시간 나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줘. 이런 걸 자랑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제를 회복해 주신 것을 일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의 세상 영광뿐이에요. 특별히 이생의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삶의 원리는 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 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고요.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인정도 받고 상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자기를 자랑하는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세상의 원리고 거짓 예배의 원리고 타락하고 변질된 예배의 원리고 세상 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천국 백성들은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받아 마땅한 것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여 무엇을 얻고 뭐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그 요구한 것을 마땅히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셔?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삶이 찾아와? 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를 자랑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자랑하는 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자기 자랑의 원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천국 백성들의 예배는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내세우고 상과 복을 그에 따라 받으려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죠. 이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에서 시작된 참 예배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의 기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 백성들의 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두 사람의 예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야, 저는 저 세리와 창녀들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믿으며 기도했어요. 반대로 세리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이 두 예로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원리 또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 백성들의 예배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천국 백성들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니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라. 천국 백성들의 삶은 이 세상 죄인들의 삶과 구별되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그러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온통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일상이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헌금과 기도는 절대 자기 자랑의 원리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들이라 자칭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자랑하는 원리로 살았고요.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해야 세상 축복과 상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다 이 원리였어요. 열심은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열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열심, 그저 종교생활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죽여요. 무엇보다 이들은 구약의 예언약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언약의 율법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예언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 행위를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다 이러한 행위의 원리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에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다 이랬죠. 다 자기를 자랑하는 방편으로 기도와 헌금을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부인하는 자였고요. 사도 바울의 말로는 이들은 복음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는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기도나 헌금의 원리도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원리로 나아가지 않나요?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복받자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자랑하며 간증하게 하지 않나요?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만한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즉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을 오직 은혜로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 지혜롭다, 강하다, 존귀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러한 모습 아니셨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는 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랑의 원리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하며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주시더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 타락하여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죄악뿐인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하셨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의 원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원리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다시 연결을 해보면 천국 백성들의 예배는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겠지만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관계가 없는 자들은 절대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로 맺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와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그저 일방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자기 영광과 세상 유익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을 다 자기 자랑의 원리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6장 그 뒤에 오는 2절, 5절, 16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Hypocrite,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이 위선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겉과 속이 다른 자? 맞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자들. 완전 타락한 죄인이 마치 자기 안에 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타락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가장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여러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참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봉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그 마음이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자신을 치장하는 자들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며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겉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 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우리의 예배나 그 예배를 반영하는 헌금과 기도는 절대 이 원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주에 더 열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잘 섬겨서 오늘 이 예배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요새 삶이 어려운 것은 내가 잘 못 살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상인가요? 이런 복음의 이것들은 다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위해 인당수에 자기 몸을 바쳐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원리, 이것은 기독교의 헌금의 원리가 아닙니다. 3,000배를 드려서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로 내가 열심과 정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 어떤 상과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 헌금하세요? 뭔가 더 내가 원하는 것 잘 들어주기 위해 열심을 자랑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기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복음에서 난 올바른 관계가 주장하지 않고요. 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의 헌금과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관계를 증거하고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과 상을 다 받았어요. 뭘 덜 받아서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 와야 하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일상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이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성대를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싸우며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기독교의 헌금과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세상 종교처럼 변질되었나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1절에서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우상 숭배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 원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얼마나 뿌리 깊게 이러한 옛사람의 원리가 우리 삶을 주장하려고 꿈틀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자신이 피 흘려 죽기까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헌금과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전히 나누게 될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아닌 일방적인 열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전에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일상이 회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 현실의 일상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저 옛 것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천국 백성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늘 기쁘게 헌금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상으로 증거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저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상, 그거는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더 나쁘게 되더라도 영적인 우리가 속한 천국의 일상이 회복되어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에서부터 먼저 구제의 삶, 우리가 헌금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삶은 건너뛰고요. 기도와 금식의 삶을 이제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삶의 원리, 우리 일상의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행위의 이 종된 원리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또 이 무서움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임하는 이 옛사람의 죄성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일상의 교제로 헌금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원리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더욱 예수님 닮은 삶으로 회복되어 천국에 속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힘 넘버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